네, 새벽마다 나눴던 창세기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교역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그 바톤을 넘겨받아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또 다른 요셉들을 꿈꾸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 요셉의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을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직접 들었던 1차 독자들은 누구였고, 이 본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리라고 믿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1840년에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입니다. 해지는 노을과 물결 치는 바다, 그리고 희미하게 배가 보입니다. 평화로운 풍경화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조금만 신중히 관찰하신다면 평화로운 풍경화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실 겁니다. 물결 치는 파도 위로 새떼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속에 빠져 죽는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파도 위로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손들이 빼곡하게 보이고요. 족쇄가 채워진 다리도 바다 위로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 배는 노예선이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노예선. 이라는 제목이고요. 1780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윌리엄 터너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날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파도가 치는 날입니다. 배는 침몰의 위협을 느꼈던 것일까요? 선장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삼각 무역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서인도 제도였던 자메이카로 데리고 가서 그 노예들을 강제로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하고 설탕을 제조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설탕은 영국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던 재료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천만 명의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자메이카로 이동하는 중에, 그리고 자메이카의 플랜테이션에서 강제 노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서양을 횡단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은 개우리만한 공간에 갇혀서 배 밑바닥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한달 후가 되면 배 밑바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을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절반만 배 밖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 선장들은, 노예 주인들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동 중에 죽은 노예들은 이 선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상사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80년 이날 배 밖으로 던져진 노예들은 정확하게 133명이었습니다. 그 속에 죽은 노예, 죽어가는 노예, 살아있는 노예들을 합친 숫자입니다. 의도적으로 133명을 바다에 던진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목적지로 굳이 애써 살려서 데려가는 비용보다 해상사고로 위장해서 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태양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의 찬란한 태양은 아닐 겁니다. 폭풍이 칠때 태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죠? 1780년에 떴던 태양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이 사건을 역사 속에 폭로했습니다. 1780년이라는 숫자가 더 가슴이 아픈 이유는 영국에서 제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영국 전역에 확산됐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전파됐습니다.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지나간 곳마다 찬란한 성과들은 기억하지만 133명을 바다로 버리는 것이 사회적인 상식이고 시대 정신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예, 이 그림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영국은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고요. 요담에서 무덤으로 갈 때까지 교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태양은 어쩌면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화가의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이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이집트 총리에 올랐다는 찬란한 결말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곳으로 잡혀와서 모진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 밖으로 절박하게 내미는 133명의 그 운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1780년의 노예의 상황은 비참한데 이집트 노예의 상황은 낭만적이었다고 결코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요셉이 파라오를 보좌해서 총리에 오른 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이었던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에서 찬란한 건축물을 세우는 노역의 동원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고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 노마드,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히브리 문명이 주는 고기가마였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그리워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문명 속에서 문명을 지탱하는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그런 가치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자신들도 133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을 텐데 말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자신의 몸값이 책정이 됐고요. 이집트 노예들도 히브리 노예들도 이집트 문명 속에서 그 신세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광야를 거닐던 히브리 노마드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한 신은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메트로폴리스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 후손은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 그러한 일련의 창세기의 내용을 듣고 있던 광야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은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박물관에 전시된 한 관리의 흉상입니다. 이 관리는 이집트 12왕조에서 활동하던 관리였고요. 당시의 파라오는 세소스트리스 3세였습니다. 창세기를 모세로부터 듣던 히브리 사람들은 제18왕조 이 파라오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왕조에서 활동했던 이 관리에 대한 넘겨주시죠. 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문자를 해독해서 이러한 기록을 옆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 관리는 풍요로운 여신으로부터 가호를 입고 이집트를 극심한 가뭄에서 구했다라는 내용이 오피셜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관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로부터 창세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관리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었고 오피셜로 기록된 풍요의 여신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는 38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묘한 그 전율에 휩싸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광야에서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상실한 히브리 유목민들이 자신 스스로를 보는 인식은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모세의 말을 전해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였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참 남루한 환경이었을 텐데, 이 창세기를 전해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인식을 가졌을 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이 어떤 신분이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관리였던 요셉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경청했던 광야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주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몸에 가격표 태그가 붙은 채 이집트로 팔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고하고 억울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그 순간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그 말을 듣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2왕조의 요셉이 18왕조의 히브리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보인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성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공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욕망의 실체일 것입니다. 대신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들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실 만큼의 그 존재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가치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발휘해 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게 하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인류 최초의 메트로폴리스였던 우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떠날지언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집트 문명을 벗어나서 광야에 체류하면서도,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의지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영광이라고 믿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요셉의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독교도들이었을 선장과 선원들은 133명의 노예를 바다로 던지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식되던 그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노예를 팔던 상인도 히브리 노예들에게 강제 노역을 강요하고 착취하던 사람들도 그 시대의 보편적인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게 말하려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봤을 때 인천공항 면세점의 직원들 3분의 2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니까 당연히 면세점 수익은 감소하기 때문에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은 어쩌면 계산기를 두드려 본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인원은 감축하고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적인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7개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식들을 현실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33명의 사람들을 바다로 던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대학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서 환경미화원들을 모두 내보낸 이후에 학교 화장실 칸칸마다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지극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호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 바로 그러한 가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가치를 부여할 때 요셉이 말하는 그 구원은 실체가 되어서, 구체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력을 확장해서 강요하고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권력자들이나 영웅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요셉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을 꿈꾸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 작품인데요. 로댕의 걸작품입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이 또 다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은 The Cathedral이라는 작품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대성당, 예배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작품으로 조각을 했을까요? 이 대성당으로 조각한 작품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 그 손을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 내밀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세상을 향해 그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를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세상을 향해 내밀 때 요셉을 불러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대성당이라는 교회라는 작품을 이 세상에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회에서 너희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것처럼 이러한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오늘 하루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거닐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삶의 영역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